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작전 중에 발생하는 팔레스타인 주민 인명피해를 제노사이드, 집단학살로는 보지 않는다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3일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우리 미국은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제노사이드라고 믿지 않는다고 밝히고 그렇게 규정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거부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제노사이드의 의미는 의도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어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민간인들을 위험한 상황에 끌어들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하마스는 민간 지역 지하에 대규모 군사용 터널망을 구축했다고 지적하면서 그것이 바로 무고한 민간인들을 포화 속에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전례 없는 부담을 지고 싸우고 있다면서 하마스는 인질을 활용하고 학교를 비롯한 민간 시설을 군사적 목적에 끌어들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지금까지 7개월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해법에 관해 하마스가 인질을 풀어준다면 가자지구에 지금 바로 휴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계에는 하마스가 협상에 복귀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최근 이집트 카이로에서 휴전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격퇴하기 위해 가자지구 최남단의 라파에서 지상전을 벌이겠다고 예고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대규모 민간인 피해를 우려해서 라파 침공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라파에서 이스라엘군이 대규모 작전을 벌이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에 관해 하마스를 격퇴할 더 나은 방법을 놓고 이스라엘과 협력하는 중이라고 이날 밝혔습니다. 미국과 타이완의 해군이 지난달 서태평양에서 비밀리에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4일 단독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소식통 4명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공식적으로는 진행되지 않은 비밀 훈련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통신과 급유, 보급 등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작전 연습을 하는 방식으로 며칠 동안 진행됐다고 알려졌습니다. 실사격 훈련을 비롯한 화력 연습은 배제됐고 양측 해군에서 호위함과 보급함을 비롯해 함정 6척이 참가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번 훈련에 관한 로이터의 논평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중국이 미국과 타이완의 군사적 접촉을 강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양국 간의 군 고위급 방문과 합동훈련 등을 공표하지 않는 관례에 맞춰 비공개로 훈련이 진행된 것이라고 중앙통신을 비롯한 타이완 매체들이 후속 보도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4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열차편으로 수도 크이우에 도착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지금이 어려운 시기임을 알고 있다고 밝히고 하지만 미국의 주요 원조 패키지 일부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후 도착할 더 많은 물자들을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고 있는 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에 있다고 밝히고 이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른 많은 파트너들과 함께 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크렘린궁은 14일 푸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16일부터 이틀 동안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히고 지난 7일 오선 연임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첫 해외 방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오는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동반자 관계와 전략적 협력을 비롯해 모든 범위의 현안들에 대해 자세히 논의할 예정이고 회담 후에는 공동성명에도 함께 서명할 계획이라고 크렘린궁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수요일 새벽 B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철도를 이용해 북한에 유류를 수출하고 있다는 민간기관 분석이 나온 가운데 실제로 북러 접경 지역에서 최근 열차 통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가 올해 철도를 통해 25만 배럴의 정제유를 북한에 수출했다는 분석이 나온 데 대해 국무부가 북러 협력 심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2년 가까이 포유 중인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이번 주 하원 외교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올려졌습니다. 북한 날씨 전 지역으로 대체로 흐리겠고 비나 눈이 오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 1에서 15도, 최고기온 6에서 21도 예상합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에서 4m, 서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철도를 이용해서 북한에 유류를 수출하고 있다는 민간기관 분석이 나온 가운데 실제로 북러 접경 지역에서 최근 열차 통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라진항에서도 한 달 만에 대형 선박의 입출항이 확인됐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북러 접경 지역의 북한 쪽 지대를 촬영한 지난달 17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선 선로 위에 있는 열차 4대를 볼 수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조러 친선다리에서 선로를 따라 북한 쪽으로 약 2km 내려온 이 지점은 통상 북한과 러시아 향발 열차가 정차하는 곳으로 지난 2022년 말부터 꾸준히 열차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포착된 열차 중 한 대의 길이가 유독 길다는 사실이 눈에 띕니다. 이 열차의 길이는 790m, 길이가 약 300m대인 열차가 발견된 적은 있지만 이처럼 800m에 육박하는 열차가 확인된 것은 이례적입니다. BOA가 지난 4월 한 달 동안 북한 쪽 지대를 살펴본 결과 이곳에 정차하거나 기존 지점에서 이동한 열차는 약 36대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700m가 넘는 초대형 열차도 총 3대 포착됐습니다. 특히 초대형 열차가 처음 등장한 지난 7일에는 길이가 각각 770m와 760m인 열차 2대가 한꺼번에 발견됐습니다. 이어 다음 날인 8일엔 이 중 770m 길이 열차가 사라지고 대신 760m짜리 열차가 9일까지 머물다가 떠났습니다. 이어 17일에 790m 길이의 열차가 등장해 약 사흘간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 이처럼 길이가 긴 열차는 북러 접경 지역의 러시아 쪽에서만 발견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 이동한 화물이 러시아 내 열차로 옮겨져 러시아 내륙으로 이동한다는 추정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는 최소 3대에 달하는 초대형 열차가 북한 땅을 밟은 것입니다. 이 지역에 구름이 끼거나 위성사진이 촬영되지 않은 날을 감안하면 실제로 북한에 정차한 초대형 열차는 3대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북러 접경 지역에 정차한 열차의 수가 과거보다 크게 늘어난 점도 주목됩니다. BOA는 지난해 5월 이 일대에서 약 7대의 열차가 포착됐다고 전했는데 이에 비하면 약 1년 만에 통행량이 5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게다가 열차가 전반적으로 길어진 점으로 본다면 열차를 이용한 북한과 러시아의 물동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두 나라가 열차를 이용해 어떤 물품을 주고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열차를 이용해 북한에 많은 양의 유류를 공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최근 급증한 열차 통행량과의 연관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에너지 분야 민간 평가 분석 기업 에너지 인텔리전스는 지난 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러시아 철도 데이터를 분석해 러시아가 1월부터 4월까지 약 25만 배럴의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경제류 제품을 열차를 통해 북한에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4월에만 16,000톤, 약 12만 5천 배럴의 석유 제품을 북한에 수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나라가 열차를 이용해 무기를 거래했는지도 주목해서 지켜볼 사안입니다. 백악관은 지난해 1월 북러 접경 지역의 북한 측 선로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할 보병 로켓과 탄약, 미사일 등이 거래됐다며 열차의 모습이 담긴 위성사진을 공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같은 지점에서 열차 여러 대가 발견된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인 북한과 러시아는 이 같은 무기 거래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남혁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3등 서기관은 유엔 총회 회의에서 우리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never had arms dealings with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at we have no plan to do so in the future either. We strongly denounce
그러면서 무기 거래설은 북한에 대한 음해며 불법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발동해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적대 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변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지난해 10월 북러 무기 거래 의혹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모두 근거가 없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편 북한과 러시아의 또 다른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된 북한 라진항에는 약 한 달 만에 대형 선박이 입항했습니다. 13일 라진항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는 부두에 선체를 바짝 밀착시킨 130m 길이의 대형 선박이 포착됐습니다. 선박 바로 앞 부두에는 컨테이너가 약 140m 길이로 쌓여 있는데 이는 이 선박이 컨테이너를 선적 중이란 사실을 보여줍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가 넘는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라진항에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 운송 컨테이너 300여 개가 적재된 장면을 찍은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후 BOE는 지난해 8월 26일 이곳에서 대형 선박이 포착된 이후 2023년 말까지 이 일대를 출입한 선박을 26척으로 추산했으며 올해 1월과 2월에도 약 사흘에 한 척꼴로 선박의 입출항을 확인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이후 이곳에선 한 달에 약 한 척의 선박이 입항하는 등 전체적인 움직임은 둔화된 상태입니다. 실제로 라진항에서 대형 선박의 컨테이너 선적 장면이 촬영된 건 지난달 7일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횟수가 크게 줄었지만 만약 이들 선박이 실어 나른 컨테이너에 무기가 담겼다면 이는 여전히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1718호 등 다수의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러시아가 철도를 통해 정제유를 북한에 수출했다는 분석에 대해 미 국무부는 북러 협력 심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제재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국무부는 러시아가 올해 선박뿐 아니라 철도를 통해서도 북한에 정제유를 대량 공급한 정황이 포착된 것과 관련해 러시아가 북한에 석유를 공급했다는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3일 미국 민간 분석그룹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가 지난 넉 달 동안 철도를 통해 25만 배럴의 정제유를 북한에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회원국들은 북한에 공급되는 정제유 제품을 1718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가 지난 3월에만 북한에 16만 5천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공급했다는 백악관의 최근 발표를 상기시키면서 북러 협력 심화를 비판했습니다. 러시아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북한에 제공하거나 북한으로부터 받으려는 의지를 점점 더 보여왔으며 이는 북한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에 사용할 군수품과 미사일을 제공한 것에서 가장 생생하게 드러났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 심화에 대해 극도로 우려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재를 포함한 모든 가용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뉴욕에 본부를 둔 에너지 분야 민간 평가 분석 기업 에너지 인텔리전스는 지난 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러시아 철도 데이터를 분석해 러시아가 1월부터 4월까지 약 25만 배럴의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경질유 제품을 철도를 통해 북한에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4월에만 16,000톤, 약 12만 5천 배럴의 석유 제품을 북한에 수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가 4월까지 공급한 25만 배럴은 지난 2017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유엔이 허용한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한도 50만 배럴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이며 4월 한 달 동안에만 연간 한도의 약 4분의 1이 철도를 통해 북한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은 지난 10일 BOA의 관련 질의에 즉답을 피한 채 북러 협력에 대한 우려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및 정제유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이들에 대해 제재를 계속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러시아가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우려를 나타내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올해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 양이 이미 유엔 안보리가 정한 한도를 넘어섰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There has been shipping refined petroleum from port Ostrogny.
이어 지난 3월에만 러시아가 북한에 16만 5천 배럴이 넘는 정제유를 보냈다며 러시아와 북한의 상업 항구가 가깝다는 점을 감안할 때 러시아는 이런 수송을 무한정 지속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의 대북 정제유 초과 공급 문제에 정통한 워싱턴의 소식통도 지난 6일 BOA에 러시아를 포함한 해외로부터의 총 선적량은 유엔이 정한 연간 상한선인 50만 배럴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3월에만 북한에 16만 5천 배럴 이상을 선적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러시아의 수출량만으로도 유엔 상한선을 초과하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2년 가까이 표류 중인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이번 주 하원 외교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올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이 오는 16일 열리는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 등 총 15건의 법안과 결의안에 대한 심의 및 표결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맥콜 위원장실 선임 고문은 12일 VOA에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의 위원회 통과 가능성을 장담할 순 없다면서도 법안이 심의에 올려진 건 현재 법안 통과에 대한 위원회 내 초당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될 수 있지만 기존 내용에서 큰 변화 없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공화당의 영킴 하원 의원실 관계자도 VOA에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이번 주 위원회 회의에서 무난하게 초당적 지지를 받고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법안은 하원 외교위에서 승인되면 하원 본회의에 이어 상원 본회의를 통과해야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률로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한시법인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골자입니다. 이번 법안에는 탈북민 강제 북송에 책임 있는 개인 및 기관을 제재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하원에선 영킴 의원과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 상원에선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과 민주당의 팀 케인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이미 지난 2022년 9월 30일을 기해 만료돼 소위 북한인권법 공백 상태가 역대 최장인 20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2008년, 2012년, 2018년 총 3차례에 걸쳐 연장됐는데 2018년에도 의회는 만료 시한을 넘겨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처리가 2년 가까이 지연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상하원 모두 민주당과 공화당의 근소한 차이로 양분된 의회는 지난해 지출 법안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 장기화와 하원의장 퇴출이라는 초유의 사태 등으로 대부분의 안건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도 지난해 처리하지 못한 지출 법안 통과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면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과 같은 당파적 이견이 없는 초당적 안건조차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북한 인권법 연장 지원으로 인한 관련 예산 지원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지만 특히 올해는 북한 인권법 제정 20주년을 맞는 해인 만큼 재승인 법안의 조속한 의결은 상징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북한 자유연합의 수잔 솔티 대표는 1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이번 주 하원 외교위 심의 안건으로 올려진 것과 관련해 법안이 이제 통과될 것 같아 정말 기쁘다며 다만 너무 오래 걸린 것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I'm obviously really excited. That it's going to pass. It's just a shame it's taken so long.
이어 공화당과 민주당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얼마나 단합돼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숄티 대표는 특히 우리는 항상 북한 인권법이 행정부가 이런 북한 인권 문제를 밀어붙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해왔다고 말했습니다.
We've always seen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as an important
그러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건 정말 중요하다며 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잔인한 독재 정권 아래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미국 국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강력한 우려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도 VOA에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미회는 지난 20여 년 동안 미 정부의 모든 기관 중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의회 북한 인권법 연장은 북한 주민들에게 인권과 기회, 번영을 가져다 주기 위한 노력을 미 입법부가 확고히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표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16일 열리는 하원 외교위 심의 안건에는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 외에도 미한이 3국협력 관련 결의안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의 제리 코널리 하원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결의안으로 한일 관계 개선을 높이 평가하고 미한이 3국협력 강화를 독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국 전쟁의 포성이 멈춘 지 70년이 넘었지만 이산 가족들의 아픔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한의 이산 가족들은 지금까지 여러 번 대면 상봉과 화상 상봉을 했지만 미국에 있는 한인 이산 가족들은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VOA는 한인 이산 가족들의 아픔과 상봉 노력을 주도하는 선구자들, 미국 의회의 관련 입법 활동과 도전 과제 등을 조명하는 특별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순서로 김영권 기자가 미국 내 이산 가족 상봉 풀뿌리 운동을 주도한 선구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1990년대 중반 미국 중서부 시카고 근교 한인 밀집 지역인 알바니파키안 도서관에서 한인 이산 가족의 존재를 알리며 정부를 상대로 상봉 캠페인을 펼치는 풀뿌리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곳에 도서관장으로 부임한 이차희 씨가 정부 기금을 받아 한국 관련 시청각 교재들을 대거 배치하자 많은 한인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그중 다수가 이산가족이었습니다. 자신도 북한의 아버지와 큰 오빠가 있는 이산가족이었던 이 씨는 도서관을 찾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면서 이산의 아픔을 새롭게 보게 되었다고 회고합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아버님에 관해서 우리 어머니를 고생시킨 분이라고 그렇게 전혀 별로 아버지라는 느낌이 없이 제가 살았는데요. 그 아버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느낀 것은 제가 도서관에서 본 노인들이 저희들 손을 잡고 관장님만 믿습니다. 오시던 그 노인들이 생각났습니다. 아하, 우리 아버지도 이 사람들의 중에 한 명이었구나.
이 씨는 눈물을 글썽이던 이들을 돕기 위해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관련 자료들을 검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북미 지역에선 캐나다의 한인 전충림 씨 부부가 1980년에 설립한 해외교포 이산가족 찾기회 등 일부 친북단체가 북한의 가족을 연결하는 비공식 브로커 활동을 했을 뿐 공식적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옹호하는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민 생활에 왔을 때는 우선 사는 것이 바빠서 이산가족, 북한의 이산가족들을 찾는다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에게 그 냉전 시대의 그 마음 때문에 미국 정부에게 우리가 북한에 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를 꺼려했습니다.
이철 씨는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이산 가족들을 보면서 자신이 직접 미국 주류 사회의 문을 두드리기로 결심합니다.
우선 미국 주류사회와 일을 시작하려니까 이상 가족의 숫자가 필요했습니다. 그 다큐먼트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 가족들 15명을 모아서 각 주에 대강 인원들을 인구 파악을 한인 인구들 파악해서 저희들이 적어도 10만 명, 이건 상당히 보수적인 숫자였습니다.
10만 명은 2000년 미국 인구조사 데이터와 한국의 이산가족 비율을 바탕으로 여러 전문가와 옹호자들이 당시 공통으로 추산한 수치입니다. 이후 미국 의회의 결의안과 입법 과정에서도 이 수치가 계속 인용됐지만 공식적인 집계는 아닙니다. 이산가족들은 VOA에 한국의 가족이나 재산 등 유대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 이민을 선택하는 실향민들이 상대적으로 많았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철 씨는 확보한 자료를 들고 자신들을 도와줄 정치인을 물색하다 적임자를 만납니다. 2000년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처음 도전한 공화당의 마크 커크 후보였습니다.
커크 의원의 아버님이 6.25 참전용사이고 또 단 하나인 형제가 여동생이 한국 입양아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같으면 우리 사정을 이해하겠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주겠지.
다행히 한인 유권자들의 지지가 필요했던 커크 후보는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고 당선 뒤엔 이 씨 등 이산가족들을 워싱턴으로 초청해 2001년 국무부 청사에서 고위 관리들과의 만남을 주선합니다. 당시 커크 의원실에 따르면 이 씨 등 한인 대표단은 미국 내 이산가족의 실태와 아픔에 대해 브리핑했고 국무부는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할 때 이산가족 상봉을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로 다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그해 11월 하원, 이듬해 2월 상원에서 각각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이 미국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채택됩니다. 이어 2007년은 미국 하원에서 한인 이산가족들의 직접 상봉을 지지하는 의원들의 첫 모임인 미국 하원 한인 이산가족위원회가 공식 출범합니다. 이 위원회는 전년에 조직된 민간 샘소리 프로젝트에 이산가족 목록 작성을 당부하고 법안 홍보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미국 상하원은 2008년 12월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국방 수권법안에 포함시켜 처음으로 채택하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듬해 1월에 이에 서명합니다. 이러한 빠른 진전은 미국 전역에 퍼져 살고 있는 이산가족들의 크고 작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1976년 미국에 정착한 94살의 최창준 재미 이산가족 상봉추진위원회 남가주 회장도 그중 한 명입니다. 북한 개성 출신으로 한국전쟁에 한국군 육군장교로 참전했던 최 회장은 1983년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한인들을 위해 KBC TV를 설립한 뒤 이산가족 상봉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딱 그때가 그 이산가족 상봉 그 찾기 그 KBS에서 할 당시입니다. 그래서 그 저 이 눈물 바다가 됐고 뭐 방송으로 그 누구나 보면은 참 그 눈물 안 흘릴 수 없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저도 사실 이북에서 나왔지만은
최 회장은 이 프로그램의 영감을 받아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이산가족의 자료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많은 이산가족이 노령으로 눈을 감자 2000년대 초반부터는 영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신청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자기 가족이 그 영상으로 녹화돼가지고 나가면은 자기 가족이 혹시 이북에서 피해를 받지 않겠는가.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지금 뭐 만날 수도 없는데 그거 해 뭐라느냐. 이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남가주 이북도민연합회 미 수복지 경기도민회 소속 회원들과 지인들을 찾아가 설득해 20여 명의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제가 고향을 떠난 지가 59년 전 17살에 떠나서 지금은 76살인데 그동안에 내 동생 셋 모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불명입니다. 아직도 정말 이북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최 회장은 또 미국 의회의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과 법안이 상정되자 2006년부터 지역 의원들에게 지지를 촉구하는 소환을 보내고 샘소리 프로젝트와 공동으로 영상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에 나섰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 정부에서 밀어주시고 그러면 만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서 희망을 걸고 기다리겠습니다.
이러한 선구자들의 노력과 미국 의회 지원으로 미국 이산가족 상봉은 2011년 거의 성사 단계까지 갔었습니다. 당시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부상이 평양과 뉴욕에서 각각 만난 뒤 미국 이산가족 상봉 시범 프로그램을 진행키로 하고 미국 적십자사를 통해 조용히 논의를 시작한 것입니다. 2008년 미국 내 12개 주의 한인 이산가족들과 재미 이산가족 상봉 추진위원회를 공식 설립한 뒤 상봉 행사를 촉구했던 이차희 사무총장은 모든 이산가족이 당시 큰 기대를 했었다고 회고합니다.
미적십자사와 북한과의 그 협상이 시작될 때, 그러니까 첫 번째 협상이 시작될 때 이제는 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2011년 9월입니다.
하지만 여러 이견으로 협상이 길어지다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그해 12월에 사망하면서 모든 대화와 접촉은 중단됐습니다. 이후 2012년 미국과 북한의 이른바 유년 합의가 결렬되고 양측 사이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미북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희망은 동력을 잃었습니다. 일각에선 이산가족들이 하나로 뭉쳐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자성론도 나왔습니다. 유진별 재단의 샘소리 프로젝트를 버지니아주에서 적극 지원했던 이산가족 이승엽 씨입니다.
지금 미국 정부나 뭐 누구한테 탓할 것도 없고 우리 자신들이 제대로 하지 못한 그게 첫째 더 정말 아쉬움이 있는 거고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우리들이 불찰이죠. 잘못한 불찰이죠. 사실은. 네. 그걸 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뒷받침도 못하고 당사자들이 거기에 호응까지도 못해주는 그런 거 좀 미숙한 점이 아주 너무 아쉽고 지금은 후회가 됩니다. 사실은.
네. 과거 킹 전 특사를 도와 미북 이산가족 상봉 협상에 관여했던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가 지난해 취임하면서 이 사안에 다시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터너 특사는 지난해 10월 취임 후 미북 이산가족 상봉이 자신의 5대 주요 목표 중 하나라고 강조한 뒤 이차희 총장과 최창준 회장 등을 국무부에 초청해 환담했습니다. 또한 최근까지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LA, 시카고, 뉴욕 등을 방문해 거동이 불편한 이산가족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터너 특사는 VOA에 이차희 사무총장과 최창준 회장을 비롯해 자신이 만날 수 있었던 이산가족 공동체의 다른 많은 분께 무한한 존경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o, I have the utmost respect for Chahi Lee Stanfield and Mr. Che.
이분들은 평생 이산의 아픔을 겪으며 많은 것을 감내했고 미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상봉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절실함을 진정으로 이해하도록 오랜 세월 동안 옹호해왔다는 것입니다. 터너 특사는 그러면서 미국 정부와 의회, 생각이 같은 동맹국 파트너들과 협력해 너무 늦기 전에 지속적인 상봉을 촉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내 여론도 선구자들의 풀뿌리 운동 등으로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좀 더 호의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해리스 폴이 지난해 1월 미국 성인 20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미국인의 66%가 미주 한인 이산가족과 북한의 가족과의 상봉을 위한 미북 협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한국통일부가 실시한 북미 지역 해외 이산가족 실태조사를 지원했던 최창준 회장은 80대에서 90대 고령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 다수가 여전히 가족의 생사 확인과 상봉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통일부가 남북 이산가족 찾기 시스템에 등록한 북미 지역 이산가족 825명 가운데 1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올해 2월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가장 선호한 희망은 서신이나 영상편지 96%, 고향방문 94%, 생사확인 90%, 상봉희망 84%로 나타났습니다. 이차희 사무총장은 최근엔 유언으로 자신의 죄를 향후 북한의 고향 땅에 묻어달라는 이산가족이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최대의 적은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슴에 한을 묻고 무덤에 돌까지 갖고 가시는 분들이 이산가족들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타임, 시간입니다. 시간이 남지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마지막 커튼을 내려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이제 그냥 1, 2년 안으로 이제는 이게 일이 끝날 것 같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VOA가 보내드리는 오부작 이산가족 특집 방송 내일 3부는 1세대로부터 버튼을 받은 다음 세대 활동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출범 2주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가 미한 동맹과 미한이 공조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웠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해 미국의 관심과 협력 강화를 끌어냈다고도 진단했습니다. 11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프레드 플라이츠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과 제임스 짐 월트 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의 대담을 노시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취임 3년 차를 맞이한 윤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과의 가치 중심 외교를 최우선 외교정책 기조로 삼고 있는데요.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시나요? 플라이츠 실장님.
Well, I think President Yoon was a breath of fresh air for U.S. South Korea relations. I think he's
윤 대통령이 미한 관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역내 다소 소홀했던 시기에 한국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한 결단력 있는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한국, 일본 간의 빛나는 3국 협력은 윤 대통령에 의해 촉발됐습니다. 그는 역내 안보에 대해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한국에 핵무기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고 이에 미국은 서둘러 한국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윤 대통령 덕분입니다. 저는 이에 대한 그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고 내년에도 대통령으로서 그 공로가 계속 인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가 미국, 일본과의 관계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당한 비판입니까? 주멀드 부차관보님, 워싱턴의 시각은 어떤가요?
I don't believe such views are justified. I would agree that President Yoon has done a masterful job of advancing Korea's.
그런 견해는 정당하지 않아요. 윤 대통령이 역내 안전과 안정에 있어서 한국의 국익을 증진시키는데 훌륭한 일을 해왔다는데 동의합니다. 한국은 북한의 엄청난 위협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자국 안보를 생각해야 합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일본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이들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윤석열 행정부는 워싱턴 선언으로 미한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하지만 워싱턴 선언이 모호하고 단지 시간만 벌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요직을 맡을 것으로 유력시 되는 한 인사는 핵 우산의 한계를 지적하고 한국에서도 자체 핵무장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한 윤석열 바이든 행정부의 청사진이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Look, I'm a Republican. I work for President Trump, but I give President Biden a lot of credit for the Washington Declaration and for pursuing this trilateral relationship.
저는 공화당원이고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일하지만 워싱턴 선언과 3국 관계 강화를 추구한 바이든 대통령의 공로를 높이 평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그는 이런 노력을 계속하면서 이를 확장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또한 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금세 절친한 친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윤 대통령이 플로리다 마라라고 트럼프 대통령 별장에 조속히 초청돼 회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만약 선거운동 기간 중 윤 대통령이 마라라고에 가보지 못했다면 방문하길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윤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할 겁니다. 미국과 한국 간의 강력한 관계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항상 최우선 순위였습니다. 그동안 몇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해결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양국 관계는 강력합니다. 양국 관계의 걸림돌을 복구하고 극복하는 데 있어서 바이든 행정부의 공로를 인정합니다.
새로 나온 서적 미국 우선 정책이란 책을 편집하셨는데요. 그 책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미한일 3국 협력이 지속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 근거가 뭔가요? 동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적 관점이 동맹 관계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This new book, An America First Approach to U.S. National Security, was issued yesterday, the 9th of May. It's only in English, I'm afraid.
미국 국가 안보에 관한 미국 우선 접근법이라는 이 새 책이 어제 9일 출간됐는데요. 독자들이 읽어보신다면 아쉽게도 영어로만 돼 있지만 미국, 일본, 한국 간의 강력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3국 관계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개인적 외교를 재개하기 위해 매우 빠르게 움직일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선 해결하고자 하는 몇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줄일 때까지 나는 당신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않을 거야. 이 무기 수송은 중단돼야만 해 라고 말이죠. 생각해야 할 게 많습니다. 내가 트럼프 대통령을 대변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적 외교와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중시하고 동맹과의 긴밀한 협력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맹이 그들의 역할을 다하기를 원하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이 그들의 정당한 몫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정말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데 정당한 몫을 지불하지 않는 데 대해서 말이죠.
한국과 일본이 얼어붙었던 관계를 극적으로 개선했지만 이런 화해가 취약하고 일시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전히 남은 문제가 있고 언제든 관계가 급냉할 수 있다는 점에서요. 만약 한국이 다시 반일로 돌아서서 3국협력체제에서 이탈한다면 일본이 한국보다 미국에 더 가까운 동맹이라는 미국의 인식이 굳어지지 않을까요?
Well, first of all, I don't think that's going to happen because I believe that it's in Korea's interest to further enhance relations.
우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한국이 파트너인 일본과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들이고 법치를 믿습니다. 우리는 영내 평화와 안정을 원하죠.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공통의 가치와 공동의 이익을 공유합니다. 한국은 당연히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겠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한국은 일본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게 될 겁니다. 일본도 같은 것을 믿고 같은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내 정치를 무시할 수는 없는데요. 국내 정치 지형이 변하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외교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일본과의 관계인데요.
Of course, we can't ignore that there are historical issues and issues that remain unresolved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But that doesn't prevent
물론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 문제들이 있다는 걸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일이 협력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과거 문제가 양국 간 협력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건요. 예를 들어 미국은 캐나다와 영토 분쟁이 있는데요. 미국과 캐나다 사이엔 공통의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그런 영토 분쟁이 우리 두 나라의 협력을 막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일본과 한국 사이에 바라는 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것을 막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에 더 많이 관여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 압박에 모호한 입장을 취한다면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크게 바뀔까요?
It's in the United States' interest to have a strong relationship with the Republic of Korea because Korea is a consequential country.
한국과 돈독한 관계를 맺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합니다. 한국은 많은 이해관계를 가진 매우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이 G20 창설을 적극 찬성했던 겁니다. 국제 규칙을 정립하는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양국 관계의 미래를 낙관합니다. 한국과 파트너십을 지속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죠. 우리 안보 관계뿐 아니라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도 말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1960에서 70년대 한국은 작고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한국은 규칙을 따르는 룰 테이커였죠. 다른 나라들이 규칙을 정하면 한국은 따라야만 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기회를 얻었고 규칙을 만드는 룰 메이커로 참여하고 있어요. 한국은 미국 및 다른 나라들과 함께 테이블에 마주앉아 새로운 국제 규칙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일이죠. 우리는 국제 시스템을 정립하고 강화하는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목소리를 내길 원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동맹을 중시하는 현재의 미국의 정책과 가치 중심 외교 정책이 대선 이후에도 계속될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국 협력을 지지할 것이란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국에 대한 핵 우산이나 대북 정책과 같은 다른 주요 현안들도 과연 그럴까요?
I think there's going to be some significant changes in policy towards North Korea because I believe that President Trump will revive his
대북 정책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만약 북한이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개인적 외교를 재개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조건 없는 일방적인 대화 제의는 아닐 겁니다. 북한은 답해야 할 게 많을 겁니다. 러시아와 협력했으니까요. 블라디보스톡 북러 회담을 통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를 제공한 것 말이죠. 북한이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새로운 축의 일부가 되길 원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평양에 대표를 보내서 그것은 북한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훨씬 더 밝은 북한의 미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협력하고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작됐던 대화를 계속함으로써 말이죠. 그 회담들이 전적으로 성공적이진 않았다는 걸 압니다. 북한은 2022년까지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중단했어요.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었다면 더 많은 일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이미 말했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뭘 할지에 대해 그를 대변해서 말하진 않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협상을 재개해 적어도 가능한 한 관계를 정상화하고 긴장을 완화할 방법을 찾기를 매우 열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핵 우산과 워싱턴 선언을 지지할 거라고 보세요.
Again, I don't want to speak for him, but my guess would be he would endorse the Washington Declaration. He will endorse the nuclear umbrella.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를 대변하고 싶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 그는 워싱턴 선언을 지지하고 핵우산을 지지하고 미한일의 더욱 긴밀한 관계를 요구할 겁니다. 주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위험을 극도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3국이 영내에서 안보 위협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중국의 위협이 북한의 위협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한국에서는 그것이 항상 분명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실존적 위협입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매우 집착하는 사안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한국이 다른 외교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보세요.
When you are a partner with a democracy, the definition of a democracy is there are changes of leadership.
민주주의 파트너일 때 민주주의의 정의는 리더십의 변화가 있다는 건데요. 미국은 이를 우리의 파트너인 한국, 일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인들이 그들의 지도자를 선택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죠.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양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당사자들과 협력하는 겁니다. 한국 정부 인사들이 양당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틀림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을 겁니다.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미래에도 강력한 관계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건 매우 신중한 일이죠. 미국이 한국 야당을 대할 때처럼 말이죠. 우리가 상호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는 것을 한국 야당에 확실히 이해시키려고 했을 때처럼요. 따라서 정권이 바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지만 이는 두 민주주의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북한은 형편없는 선택지의 나라라고 불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의 접근 방식에 대해 다 비판이 있습니다. 어떤 방안을 권하시겠습니까?
Well, I do agree that our options are not great, but I do think that despite the failure of
우리의 선택지들이 좋지 않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비핵화 회담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침략과 같은 도발 행위를 억제했다는 점에선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엔 성공 요소가 있었던 거죠. 플랜 B에 관한 질문으로 돌아가서 미국 정부가 한국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우리가 워싱턴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라 이것은 동맹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북한 붕괴 시 한국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논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익의 근본이 되는 거라 생각하는데요. 한반도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것은 한국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어떤 비상사태에도 대처하기 위해 우리는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점 말입니다.
네, 지금까지 프레드 플라이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과 제임스 주몰트 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에 제공하는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5월 15일 수요일 북한 전지역 대체로 흐리고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1에서 15도, 최고기온 6에서 21도 예상합니다.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지역은 흐리고 일부 지역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양 최저기온 13도, 최고는 17도, 안주는 최저기온 13도, 최고기온 19도 예상합니다. 남포 기온은 13도에서 18도, 분포 신의주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기온은 13도에서 21도 예상합니다. 강계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9도, 최고기온 17도 예상합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해주는 최저기온 13도, 최고기온 16도 예상합니다. 용현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12도, 최고기온 19도입니다. 개성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11도에서 17도 기온 분포 예상하고요. 사리원 역시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13도에서 17도 분포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함흥 최저기온 12도, 최고기온 15도, 장진 기온은 3도에서 14도 분포, 해산은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기온은 5도에서 11도 예상합니다. 강원도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원산 최저기온 14도, 최고기온 14도, 평양은 9도에서 15도에서 예상됩니다. 함경북도 역시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청진은 11도에서 17도 분포, 선봉 11도에서 17도, 삼지연 1도에서 7도 예상됩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는 1에서 2.5m로 일다가 오후에는 2에서 4m로 일겠습니다. 먼바다 오전에 1에서 2.5m, 오후는 4m까지 일겠습니다. 서해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오후 모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먼바다 오전에는 1에서 2.5m, 오후에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작전 중에 발생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인명피해를 제노사이드, 집단학살로는 보지 않는다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3일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우리 미국은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제노사이드라고 믿지 않는다고 밝히고 그렇게 규정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거부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제노사이드의 의미는 의도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어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민간인들을 위험한 상황에 끌어들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하마스는 민간 지역 지하에 대규모 군사용 터널망을 구축했다고 지적하고 그것이 바로 무고한 민간인들을 포화 속에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전례 없는 부담을 지고 싸우고 있다면서 하마스는 인질을 활용하고 학교를 비롯한 민간 시설을 군사적인 목적에 끌어들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7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해법에 관해 하마스가 인질을 풀어준다면 가자지구에 지금 바로 휴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세계는 하마스가 협상에 복귀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최근 이집트 카이로에서 휴전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격퇴를 위해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서 지상전을 벌이겠다고 예고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대규모 민간인 피해를 우려해서 라파 침공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런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라파에서 이스라엘군이 대규모 작전을 벌이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이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한 이에 관해 하마스를 격퇴할 더 나은 방법을 놓고 이스라엘과 미국이 협력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타이완 해군이 지난달에 서태평양에서 비밀리에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4일 단독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소식통 4명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공식적으로는 진행되지 않은 비밀훈련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통신과 급유, 보급 등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작전 연습을 하는 방식으로 며칠간 진행됐다고 알려졌습니다. 실사격 훈련을 비롯한 화력 연습은 배제됐고 양측 해군에서 호위함과 보급함을 비롯해 함정 6척이 참가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번 훈련에 관한 로이터의 논평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중국이 미국과 타이완의 군사적 접촉을 강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양국 간의 고위급 방문과 합동훈련 등을 공표하지 않는 관례에 맞춰 비공개로 진행한 것이라고 중앙통신을 비롯한 타이완 매체들이 후속 보도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4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열차편으로 수도 크이우에 도착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지금이 어려운 시기임을 잘 알고 있다고 밝히고 하지만 미국의 주요 원조 패키지 일부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후에 도착할 더 많은 물자들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고 있는 전쟁터에서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한 앞으로 몇 달 동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고 밝히고 이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른 많은 파트너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크렘린궁은 14일 푸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16일부터 이틀 동안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발표하고 지난 7일 오선 연임에 취임한 이후 첫 번째 해외 방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진행될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와 전략적 협력을 비롯해 모든 범위의 현안들에 관해 자세히 논의할 예정이고 회담 후에는 공동성명에도 서명할 것이라고 크렘린궁은 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이 시 주석 초청으로 16일부터 이틀 동안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에 하얼빈과 베이징을 방문하고 리창 중국 총리와도 만나 양국 무역과 경제협력 방안 등에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번 국빈 방문은 지난 2022년 이후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